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절까지 제목을 새 이름으로 삽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불순종과 배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굉장히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2차 그 세컨 메시지로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 버리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인구가 급감을 했어요. 이제 전쟁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력이 완전히 뭐 쇠퇴해버리고, 나라까지도 그냥 망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게, 이스라엘이 받는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들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잠깐 상고해 봐야겠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올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 그냥 읽으면 그냥, 그 땅에서 올라온다. 뭐,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 땅에서 뭐, 나온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속박의 땅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숙박의 땅에서 이렇게 풀려났다, 해방됐다. 그런 의미로 올라온다는 말을 쓰는 게 이게 일종의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도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방된 날부터 그 말이죠. 에스라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말은 출애굽 혹은 출바벨론과 같은 해방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사용한 이 올라온다는 표현은 이와 같은 해방, 이와 같은 구출의 이미지가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바벨론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라온다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11절에 그 땅은, 그 땅에서 올라온다 해서 그 땅은 사로잡힌 땅, 붙잡힌 땅이 됩니다. 1차적으로 뭐 의미가 분명하죠.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될 때가 올 것이, 비극이 바뀌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뭐 이 본문 자체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 2차적인 의미를 본다면 호세아 시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말이냐 하면 신약 시대까지 가는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 초점이 점점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돼서 거기 가서 종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수님 이후, 지상생애 이후까지 가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가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까지 연장해서 보면은 그 의미가 훨씬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집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앞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은, 이 국가의 운명이 그야말로 이제 끝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막 수가 많아지고 회복된다고 말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아수리의 침략과 나라 다 망해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놀라운 그런 회복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정적적이고 굉장한 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장 10절을 보면은 그 후반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 표현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한다면은 좀 이해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것에 대한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건데 출애굽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능력,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이 지금 여기서 시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일종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애굽에서처럼 스스로 노예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던 그 아수르나 바빌론 땅, 그것은 결국 죽음의 땅이었다. 그 죽음의 땅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그러면 에스겔 사람은 뭐가 제일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대답해도 됩니다. 마른 뼈요. 예. 우리가 에스겔서 그러면 진짜 그 마른 뼈들을 생각하죠. 계곡에 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서. 그거 아시죠? 에스겔서 하면 다 그 얘기 나오죠. 내 백성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서 37장 12절이죠. 이제 너희 무덤을 연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에서 올라오는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주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경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반복해서 체험할 수 있고 교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회복은 구속의 역사에서 일어나는데 뼈다귀 된 것이 갑자기 뭐 근육이 붙고 피가 돌고 해서 이렇게 산 사람으로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그런 것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729에서 687년입니다. BC.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유다 남한국으로 월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아 계획이 요시아 왕의 계획이 유명하잖아요. 그 종교 계획이 했었죠. 그 요시아의 계획 때 그 계획의 그 영향력이 남부 유다뿐만 아니라 북부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북부 이스라엘의 영향이 갈 정도로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 유다로 내려와서 아예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절이요. 신약시대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어갔던 영적 회복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죠. 사도행전을 보면 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특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시죠? 그러니까 혼혈아들이죠. 이를테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와서 침략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가지고 여호와 종교가 굉장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 경신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는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북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해요.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 특별한 관심을 두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는 해석이 정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개종을 얘기하면서 호세아서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이 이제 앞으로 회복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아수리에서 해방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 복음에 의한 영적 경신, 세상의 경신까지 이렇게 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연장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로마서 9장 24절 26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1장 10절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했고 또 근데 그것을 사도바울이 어떻게 표현해? 이것을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슨 의미겠느냐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하다 또 로마서 11장 25절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신비다 부활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이후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지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수가 많아지리라, 별처럼 많아지리라,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속박의 땅에서 올라오는 체험이에요. 죄와 여러 가지 불의 속에 갇혀있던 인간들이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체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결국은 따져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조금 신기한데 좀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옛날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저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것도 뭐 북이스라엘 뭐 우리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한 선지자의 불행한 경험을 통해서 그 입에서 메시지가 나오게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더라. 이게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저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각하시고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예수가 오고 성령이 강림 내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호세아 시대를 넘어갑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때까지 연결되는 일종의 대수학의 출발점으로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소명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한 사람의 그 선지자가 호세아를 통해서 나오게 했더라는 거죠. 개인의 삶은 그 결혼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또한 신비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호세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대부흥의 회복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로마서 11장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한 번의 출애굽, 또 한 번의 출바벨론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출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구속의 역사에서 반복된 이 회복의 그 패턴들 있잖아요. 회복이 점차적으로 되고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이방인까지 들어오가는 그 회복의 패턴이 어떻게 극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호세아의 예언이 충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것까지 다 깨달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거죠. 흔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서 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 메시지의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2차, 3차 미래적인 내용이 성취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모르고도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은 당시에 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은 호세 이 선지자들의 믿음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최대의 출애굽, 최대의 출바벨론을 체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겠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언약의 저주를 받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되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죽음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내리게 될 종말론적인 대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는 그때 있을 그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믿고 기다립니다. 또 저도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올라오게 해 주시고, 내일도 올라오게 해 주시고, 10년 후에도 올라오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그 회복의 패턴을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었어요? 한때 예후의 끔찍한 살륙과 관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륙이 더 클 것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흩는다는 뜻, 하나님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은 호세아서 11장에서는 1장 11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스라엘의 의미를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러니까 흩으신다. 그보다도 하나님이 뿌리신다. 흩어 뿌린다. 근데 그 뿌린 것을 다시 거두어들인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흩으시고 다시 모아서 심고 가꾸신다는 뜻이죠. 앞으로 열매와 수확이 있을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굉장히 고무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는 아직까지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런 거 없을 텐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온다고 하셨거든요.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라. 흩어 만방에 다 흩어버렸어요. 외국에 가서 이방인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다 다시 모신다. 그 말씀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귀에 담고 있다면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오고 할 때 하나님 막 흩어버리실 때 그때 아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훨씬 더 고난을 견디기가 쉽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시 모으고 인도해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신명기 30장 3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5절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보면 그런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호세아가 말한 그러나의 은혜가 신명기에 다 있더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백성들이 이제 그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야 할 텐데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가 밝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장래는 그저 밝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등을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녀 좋은 학교 가고 뭐 혼인 좋은 데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좋다면 그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뭐 행복하다고 나름대로 고백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장래라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찬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하고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대조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복수의 피였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순종과 오만과 그런 것의 피였다면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낮아짐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흘렸던 피는 세속적인 왕권을 거머쥐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왕의 뭐 이 피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왕권 쟁취를 위한 피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는 죄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한 희생의 피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적 왕권을 수여받게 하는 그런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로열의 피였어요. 그렇게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후의 칼이 누구 손에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악한 뜻을 내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남들 비판하기를 뭐 잘해요. 그건 참 잘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보다는 남 비판 잘해요. 그런데 우리 습관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타락한 그런 성품이 하나인데 비판할 건 해야죠. 옳은 것은 해야 되고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교정도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 예후의 칼이 누구 손에 쥐어 있느냐. 예후의 칼이 우리 손에 쥐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거, 내 출세길을 막게 하는 거, 나와 사상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고, 근데 우리들도 그런 식이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가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흐르고 있어요. 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없다고 장담할 자가 없겠죠. 하나님 믿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배도해요. 하나님 잘 믿다가 탈선합니다. 잘 믿다가 타락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죄에 빠져요. 원순이가 뭐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자기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하는 문제 오늘 보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어떤 유명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속에는 각자에게는 온갖 종류의 죄악의 씨앗이 들어있다. 온도만 맞으면 싹이 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타락했든지 남이 또 어떻게 타락했든지 죄가 어떻게 내려갔든지 간에 우리가 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끝없는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타락의 길에서 온전하게 은혜에 의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고통과 환란이 큰 변화로 일신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그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재앙이 변해서 우리의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우리를 하여금 뛰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있을 때까지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삶 살면서 아예 화를 당해요. 그 어떻게 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의인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정해진 길입니다. 그 피할 수 없어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양적인 성장을 약속하셨어요. 막 인구가 다 줄어들고 없으니까 그것이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기 전에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거든요. 저주라는 말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저주가 저주 부분이 있고 축복 부분이 있고 저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 부분에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있느냐? 출산이 준다고 해요. 인구가 줄어버려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칼에 죽는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왔을 때 많이 죽고 귀히 여기는 자녀들 다 죽고 배거라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남북 통일이 언제 되냐면 그 축복은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복을 내시고 남북도 빨리 통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잘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내린 저주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웬만한 거 많이 많이 넘어가세요. 오래 참으신다는 건 넘어가신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잊지 않으세요. 벌을 내리십니다. 잘못한 것을 교정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물론. 그렇지만 받을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해하면 받을 벌을 내신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속박과 죽음의 장소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신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것은 우리에게 올라오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죽음으로부터. 그는 부활의 체험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분별한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죄를 징계합니다. 근데 매맞은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부정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불붙는 긍휼로 달려오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서 맨발로 막 뛰어가셨듯이 매맞은 자식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세요. 자, 이런 체험을 한 신자들하고 그런 체험이 별로 없거나 아직까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포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한 분은요, 야단 맞은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나를 때린다고 저쪽을 보게 하시고는 때리기는 때리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신의 발을 때리고 계시더라고. 자기 종아리를 치고 계시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쇼크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머니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절대로 안 그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징계하세요. 그렇지만 그 징계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기 몸이야. 자기 몸을 치신 거예요. 거기에 못을 박은 거예요. 거기서 피가 흐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 깨끗한 자녀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내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호세아의 자녀들이 서로 이름을 불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름이 무슨 복수로 망한다. 긍휼의 여김 받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그 이름이 그래요. 아버지에게 이름 바꿔달라고 많이 그랬겠죠. 애들이 놀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호세의 자녀들은 각각 새 이름을 받았어요. 첫 아들의 이름이 복수와 패망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제는 날이 클 것이다. 딸의 이름은 노루하마였지만 이제는 노자가 빠지고 루하마가 되고 곧 사랑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막내 아들은 노암미였는데 노자가 역시 빠지고 암미가 됐어요. 내 백성이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부정을 의미한 로, 그것이 이제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것으로 시작된 성을 다 떼어버렸어요. 성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 받은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이 대표했던 그, 이름들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자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루하마. 그러나 그 로자가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씻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다 빠뜨리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혹시 불행한 옛 이름을 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옛 이름표가 새 이름표하고 같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뒤바뀌면서 때로는 새 이름으로 살고 때로는 옛 이름으로 살고 한때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었고 로루하마였고 로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떠 할지라도 새로운 이름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죽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징계받고 그럼 물론 많이 슬퍼지고 굉장히 디프레스가 오죠. 부모를 잃은 고아나 남편의 배척을 받은 아내처럼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합니다. 개인 신자의 삶에서도 교회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리얼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전혀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전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지겨울 때가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까?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우상 숭배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상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 해 동안. 그 기간은 우리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막 나를 때리고 막 야단치시고 막 그럴 때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너무 미워. 진짜 너무너무 미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철이 들면은 그걸 다 깨닫죠. 하나님은 얼굴 가리시고 어디로 가서 숨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출발하자고 하시고 보다 나은 삶을 살자고 하시고 보다 깨끗하게, 보다 거룩하게, 보다 확신 있게, 보다 기뻐하면서 살자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병에 걸린 신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얼굴도 돌리시고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부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 영접하면 됩니다. 잠시 숨으실 뿐이라고 그랬죠. 영영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면 너는 진정으로 나의 자식이라고 나를 끌어안을 때가 오세요. 그 전보다 더욱더 불붙는 긍휼과 더 깊은 자비로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과거의 수치스러운 이름표를 떼고 새 이름표를 받게 하시고 옛날에 있던 그 옛날 것들 그거 주님 오셔서 이건 내가 달고 다닌 이름표가 아니잖아 하고 떼어버렸어요. 이건 내 노자가 들어있지 않느냐. 부정사로 시작하는 노자가 있지 않느냐. 떼라. 이건 너 이름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이 아니다. 과거에 너의 이름이었다. 오늘의 내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니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고 나는 그 이름을 귀히 여긴다. 그 이름대로 살자. 나의 영원한 임이시며 남편 되신 주님 우리가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